그 신학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의 반지,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고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그 보석을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가 어디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복이 뭐예요? 행복한 게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 또 명예? 아니면 뭐 건강의 복? 뭐 이런 것들입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어떤 것들, 뭐 물질로 뭐 복을 받든지 건강의 복을 받든지 또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든지 어쨌든 예수 믿고 좋은 것들, 복을 받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손꼽아 봐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뭐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 웨슬리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쓰여있냐면 나의 생애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좀 혹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 좋다. 아멘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자연적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란 말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어떤 권사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대요. 밤중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밤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그날 아침에 주무시지도 않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제가 너무도 크게 다가와서 너무도 감사해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대. 왜냐하면 내가 잠을 이루게 되면 성령이 나가실까 봐. 성령이 나가실까 봐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 그래서 뜬 눈으로 나를 세우고 목사님 앞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여러분, 이 감격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감동 가운데 살아가시느냐는 거지요.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그 마음으로 하루 온갖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을 찾을 줄을 모르고, 성령님께 맡길 줄도 모르고, 성령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 혹은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보로 2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지요. 마치 그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장.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결박하셔서 그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생 동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일만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늘 죄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내게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역할, 일하심은 뭐냐면 어떤 것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구원의 감격을 하게 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감격도 소유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감격이.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결론으로 이끄는 표현입니다. 이끄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되십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물론 가끔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신앙적 갈등과 고민의 때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갈등, 고민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라라고 탄식하는 그 순간 이후에도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시작한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본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이제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 의미로 그러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세 차례 중요한 획을 긋는 시점에서 그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로마서에서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 획을 딱 그을 때마다, 정확하게 획을 그을 때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어떤 이야기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지적했지요. 그 지적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서 두 번째에서는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8장 1절입니다. 6장 7장에서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 속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지만 연약한 중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하게 해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볼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와서 환하게 바뀐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힘있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디에 있죠? 결론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었지요? 왜 그렇지요?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법무부에서 석가탄신일에 가석방 대상으로 600명 선에서 확정했다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와, 뭐 이렇게 죄인들도 많아요. 가석방 되는 사람이 600명 된대요, 이번에.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즉시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 이 석방서를 교도소 소장에게 보내기만 하면 교도소 소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옥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석방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석방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마치 교도소 소장에게 이 석방서를 가지고 옥문을 가서 열어주듯이 우리 안에 모든 정죄,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을 몰아내고 자유케 합니다.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8장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로서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해방된 것이 뭐냐?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책감에 머물지 아니하고 해방된 이유는 성령의 내주하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림으로 가능해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 그 2000년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우리를 해방을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늘 까마득히 잊고 산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자꾸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거룩한 삶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우리의 육신의 죄악성 그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요? 전혀.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인간에게는 인간의 연약함, 부패, 죄에 대한 죄악성이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3절 상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100%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했어요.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만 늘어나게 되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만 늘어나게 되었다. 예.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얘기해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돼요? 원수지간이 된다 얘기해요. 육을 따라 사는 것. 7절,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낮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갔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 때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만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에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율법의 요구에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잠깐 보죠.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기서 생명과 평안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사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두려움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매사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피로회복제래요.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가장 잘 팔리는 약, 그것이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하나 먹으면 다 피로가 회복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피로회복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드링크를 가서 마셔야 되는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신앙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얘기하니라.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면 알아요.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뭘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표현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지요. 정리하면 옛날에는 육신에 빚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이상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 아 이렇게 세상이 다 악한데 말이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은 다 육신에게 빚져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게 된대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강한 의지의 표현. 죽이라. 꼼짝 못하게 하라.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죽여야 한다는 말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이는 반복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이는 반복행위, 반복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죄에 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너무 쉽게 끌려다닙니다. 오늘 굳게 다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일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죄에 속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죽여야 된대요. 죽여야 돼요. 의지로 의지를 담아서 죽여야 된대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받는다라는 말은 아고나이라고 하는 히라보를 씁니다. 아고나이, 이 아고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강제로 끌고 가다. 강제로 끌고 가다. 그만큼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너무도 감사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끄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기어이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어이 끌고 가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가짜인 사람 말고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짓고는 절대로 못 살아요. 왜요? 성령이 강하게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기어이 죄를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고 또 예배에 빠지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왜요? 성령이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간섭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혹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빠지고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신앙 생활에 좀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때 내 마음이 괴로우시거든.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강하게 기어이 끌고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쉬고 싶고 나는 멈추고 싶고 나는 오늘 피곤해서 예배의 자리에 가고도 싫어서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고 있는 그 역사.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역사를 잡고서라도 끌고 가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역사를 잡고서라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때 그것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소욕에 따라서 육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내버려 두고 있다면 아직 성경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증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자꾸 괴로워요. 내 마음이 자꾸자꾸 괴롭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괴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함이 괴롭고 이런 마음이 자꾸자꾸 들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복이 따라오죠.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대요. 종은요 주인을 무서워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별명이 살인마 독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무식하게 때렸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살인마라고 했겠어요. 별명을. 예. 정말 봉골레짜리로 아주 뭐 감정 싫어서 다 완전히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때렸어요.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 종종 그 선생님 아들이 찾아와요. 정말 쬐끄만 아들인데 그 사모님이 아들 데리고 늘 가끔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세요. 그럼 그 아들 보는 눈이 너무도 달라요. 우리한테 봉골레자로 막 내려칠 때 그 모습하고 살인마 같은 그 눈동자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그 아들은 막 가슴에 안고 쪽쪽 빨고 별짓을 다 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것이 다르구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맨날 봉골레자로 우드 터지고 있는데 쟤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저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이번에 시골에 지난주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 농사하는 농토까지 한 5km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바로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제 아들을 뒤에 타라고 하고 조금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체육복을 입고 왜냐하면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또 보러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떡하겠어요. 우리만 거기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이렇게 타고 오는데 돌아서 오자마자 오토바이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는데 아들 녀석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오토바이를 끌고 또 와야죠. 5km인데. 와, 5km 그 오토바이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아들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아들 녀석은 헬멧 이렇게 들고, 너도 헬멧 들고 가라. 아빠는 오토바이 끌고 갈 테니까. 뻥끈한 오토바이. 슬리퍼 찍찍 끌고. 아,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한지.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빨리빨리 오는데 아들 녀석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는 아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다행히 아빠 아는 사람 많지 않지.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뭐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빠가 창피할까 봐. 예, 아빠가 창피할까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아빠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 다행히 제가 저희가 하도 오랫동안 안 오니까 제 동생이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헤매고 찾고 다녔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무슨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해서 그래서 그 차에 오토바이를 다 싣고 편안하게 집에 갔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닙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최고로 친근한 표현이 아빠란 표현이에요. 아빠. 그저 아버지가 마냥 좋아서 아버지에게 안기면서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행복을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믿으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허용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것은 꼭 죄라고 할 순 없잖아 라고 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의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약해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곱 번 넘어지나 여덟 번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힘있게 믿고 따르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